사도행전 17장을 이제 오늘 펴시고요. 사도행전 17장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그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17장도 바울의 그 제2차 전도 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는 도시가 어떤 도시가 나오냐 하면은 세 도시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베레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테네가 나옵니다. 이 세 도시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눈이 이제는 안 보여요. 글씨를 보려고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래 요즘 좀 안경을 이제 끼기 시작하는데 눈이 안 보이네. 암자죠. 암피폴리스. 암피폴리스와 이게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성령님의 뜻인가요? 꼭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설명하고 주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이제 갔을 때의 일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이제 보고 나서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렀는데 이 데살로니가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들이 지난번에 16장에서 여러분이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여기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요 시점에서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이 지금 누가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7장에 와서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누가는 포함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아마 그전 도시인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어 공부하는 거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단순히 뭐 점수 하나 더 맞아서 좋은 대학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받든지 간에 실제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 게안 되면 나중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시려면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어도 열심히 하시고 수학도 열심히 하시고 수학은 이게 논리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논리력이 없으면 그럼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유대 땅이 아닌데, 유대 땅이 아닌데, 지금 이방인 지역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최소한 몇 명이 살고 있는 겁니까? 남자 10명이 최소한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성인 남자 10명만 그 지역에 살면은 함께 회당을 만든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강원도의 수도 그러면 어디죠? 춘천 맞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마케도니아의 수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자치 정부가 있는 그런 자유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도시는 또 대로변에 위치한 도시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 고속도로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길이 유명하잖아요. 그 길, 그 로마의 그 이제 그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그 길의 이제 대로변에 위치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이제 그들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주를 여기에 머무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면은 이제 성경 기록들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할수 있는 그러한 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잘 보시면 2절에는 그들과 토론했다. 토론했는데 뭘 가지고 토론했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서 토론했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설명하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 기록을 인용해야 돼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명해 놓고 네가 좋은 거 그냥 좋은 대로 생각하면 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또 우리의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또 해석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그 이제 주된 골자가 뭐였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이해하는 부분이 대단히 이제 어려웠는데, 대단히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그 이후에야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그게 성경의 순서다. 이걸 지금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는 이 메시아를 둘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예 메시아가 둘이 아니냐. 고난받아야 되는 메시아가 한 분이 있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메시아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분이 고난받은 이후에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고난받는 메시아 따로, 승리하는 메시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고난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지금 그걸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어떤 분 중에서는 3절의 그 뒷부분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냥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물론 천사가 계시해준 이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례자 요한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회개의 침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자라는 수식어가 그 사람에게 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 이것이 이제 이 실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것은 붙은 그러니까 수식하는 그러한 묘사하는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이것이 영어로는 뭐죠? 크라이스트죠. 이 크라이스트가 왜 그리스도가 됐을까? 크라이스트는 번역하는 단어가 아니라 음역하는 단어예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옮기는 단어인데 이 크라이스트가 처음에 한글 성경으로 올 때 이거를 그이독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자로.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기독교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런데 이 영어의 크라이스트는 또 어디서 오는 거냐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에서 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그냥 발음되는 대로 영어 발음에서 크라이스트가 됐고 그것이 한글 발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인 이 크리스토스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뭐에 해당하냐? 뭐에 해당한다고요? 예, 메시아.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인이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봤는데 이 정도를 모르면 사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그렇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분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올 때는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좀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 오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4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는 아람어와 헬라어가 지금 섞여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볼 것을 생각해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잊지 마십시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이제 전했을 때 사실 구름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이들 중에 특별히 지금 이 독실한 이제 여인들, 으뜸 가는 여인들이 이제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귀부인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 헬라 문화권의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몇몇 사람이 믿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믿고 사귀었다, 믿고 사귀고, 믿고 사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우리가 사귀게 됩니다. 이러한 우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실된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고 나서 그 우정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복음 교제를 했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맺은 우정이 지속이 되면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여인들이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여자들을 대단히 이제 천시했죠. 이 히브리 문화,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여자들이 대단히 이렇게 좀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에도 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의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오, 하나님, 제가 뭐도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문화권. 근데 헬라 문화권도 비슷했다 그래요. 헬라 문화권에서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직접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화권에서는 대단히 어색한 문화인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여자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가 되게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선동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복음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신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이렇게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라는 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이 어땠다 그러냐면 많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위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죠. 또 거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참 든든하게 서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참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인데 너무너무 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참 너무너무 복되지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복음 전하는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정말 어떤 식으로 참이 복음을 처음에 증거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들이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 극심한 이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참 너무 쉽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참이 조직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일날 이렇게 걸어 들어오려고 할때너 이문 들어가면 너 너 죽어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 문턱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부터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예. 우리 장 집사님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밖에서 드리죠. 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선동했냐면, 6절의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뒤집어 엎는다는 표현이 turn the world upside down. upside down. 이게 이제 물구나무 서는 거거든요. upside down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 뒤집어 엎는,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묘사 중에서 이것보다 더 다이나믹한 묘사가 있을까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지요? 아멘. 원하십시다. 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것이 뭐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희망버스 뭐 이런 거 통해서 죽창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 절망버스죠, 사실. 정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 말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금 특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회방할 때 어떤 명분을 내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가 되게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이유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종교적인 이슈를 들고 나오면 야, 그거 종교적인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재판관들에게 정치적인 그런 이유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식민지 사람들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왕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다 그때 천황이라고 불렀죠. 일왕에게 다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선인이 지금, 다른 임금을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 헬라 문화권에서 다 지금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겨야 된다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한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교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건전한 복음을 핍박할 때, 물론 건전하지 못한 우리의 행위들, 일반 종교 교회들에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자기 무슨 사 집단처럼 해가지고 부정 축제하고 뭐 또 세습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복음을 회방하는 방법이 참 교활하고 참 다양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귀부인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아, 이제 베레아 지역이 나오는데요. 자, 이 베레아 지역에 이르렀더니 여기에도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케이.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대단히 귀한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과 지금 어디를 비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방금 전에까지 있던 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썩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보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보니까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자,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겠지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과 맞는지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을 내고 참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할수록 더 이단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저 말이 맞을까? 이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게 정말일까? 그 마음밖에 없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 분별하려는 마음, 판단하려는 마음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지식은 늘어날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명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이건 잘안 해요. 이걸 학문으로서, 하나의 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이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탐구는 열심히 했는데 준비된 마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고귀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신사적이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no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ble man. noble, 우리 noblesse oblige 그러죠. noble 하다는 것은 귀족적이다, 고귀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귀족, 하나님 보실 때 고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준비된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으로 비교하는 사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입니까? 아멘이 없네요. 고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지금 요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박 형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서 비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 박노찬 형제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비교하는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시려면, 스스로 성경을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교회 중에서 이제 베레아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임과는 뭐큰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그게 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후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그리스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자, 이게 참 마귀가 참 열심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열심 따라가려면 참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안상홍의 뭐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뭐또 무슨 이만희 뭐다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산을 옮겨온다고 통째로 그냥 교인들 전체를 다 그리 옮겨가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대단한 열심이 있죠. 여기도 지금 그런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 죽이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 따른 열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열심. 그러니까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내는 열심.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베레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지금 연합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지를 또 여기서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읽어보시면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자,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머물고. 자,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동기에서 나는 좀더 편하고 너는 좀더 고생하고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러한 연합과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형제가 더 많은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짐을 진 형제들이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과중한 그러한 부하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하게만 지낸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지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내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요. 예, 나는 학생에 불과한데요. 나는 우리 교회 모임에 나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주시는 그 부담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좀 본때가 나는 일이든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부담을 주시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막 일에 치여가지고 막 자기의 어떤 그 분량 이상으로 막 일을 맡아서 하다가 이 무너지는 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린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훈련해 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지체들을 실제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실제로 성도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 별회학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테네 이야기는 조금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